우리가 지난 두 주 동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소망, 부활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부활이 정말 왜 있어야 되느냐, 부활이 언제 일어나느냐, 또 부활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런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살펴보니까 부활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초림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살아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내용을 오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조금 교훈적인 그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을 읽으셨는데 요한계시록 3장을 그대로 두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부활과 휴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읽으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기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는 괜찮은데 그럼 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사람들이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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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생기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펑펑 울고 엉엉 울고 울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못 만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울고 정말 애곡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14절에 무엇이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실 때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잠든 사람의 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잖아요. 땅에 들어가 있고 이 사람들의 영과 혼은 어디 있어요? 저기 지금 하늘에 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시게 될 때 예수님 안에서 잠들어 있는 그 사람들의 혼, 그 사람 자체,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이 몸뚱아리, 이거는 그 사람이 살던 집이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맞죠? 그 사람 자체를 성경은 혼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자체 혼, 그 사람 자체 혼은 예수님이 오실 때 같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같이 데리고 와요. 왜 데리고 와요? 땅에 있는 몸하고 결합을 시키려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사람들의 혼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게 되고 땅에서 이 사람들의 죽어있던 그 몸이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같이 결합이 돼서 그래서 영화로운 그러한 몸을 입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오시는데 이 살아있는 사람들 데리고 올라가는 걸 왜 휴거라고 얘기하는데 휴거가 발생하기 바로 전에 눈 깜짝할 사이 바로 그 전에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던 그 사람들의 혼이 그 혼이 내려오고 예수님과 함께 몸이 일어나서 같이 결합이 되는 그 일이 먼저 생긴다는 겁니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식간에 먼저 일어나고 순식간에 거기 그 뒤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가 먼 시간이 아니야. 순식간에 부활이 탁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또 모두 일어나요.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너희가 서로 위로를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들어있으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있든지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남아있든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부활과 휴거가 동시에 일어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뭐가 먼저 일어나요?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눈 깜짝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휴거가 일어난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 사건을 우리가 휴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꼭 어떤 사람은 공중 들림이라 그래야지 휴거는 틀린다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휴거가 끌어올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짧게 휴거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뭐 공중 들림 그런 이상한 말 쓸 필요 없습니다. 휴거 받는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몇 년간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그랬습니까? 몇 년간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33년 동안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전 생애를 예수님의 초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예, 7년에 걸쳐 이루어진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또 잊어버리신 분이 있고 처음 나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연대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은 몇 년이에요? 구약은 몇 년이에요? 구약은 4천년입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노아까지 약 천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천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천년, 다윗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천년에서 약 4천년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2천년 이런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어요. 2000년 지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뭐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1000년 동안 이 땅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영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시간이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4000년 신약에 지금 2000년인데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우리가 모릅니다. 예수님 언제 오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 오실 날이 대단히 가깝다.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와 있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전체 많은 사람들의 3분의 1 많은 것들이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때가 지금 이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성경을 가서 가만히 살펴보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약 7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가 특별히 7년 환란기라고 얘기해서 첫 3년 반이 있고 후반기 3년 반이 있는데 후반기 3년 반은 특별히 대환란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7년이 이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환란을 당하는 그와 같은 환란기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냐 하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활과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성경이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7년간 이 기간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기간인데, 이 기간에 언제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냐, 오늘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7년 환란기,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이 부활과 휴거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환란전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7년 다 끝날 때나 아니면 7년 중간쯤에 어느 때 이 부활과 휴거가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환란 통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란 통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환란 통과에는 7년 안에 아무 때든지 부활과 휴거가 일어날 수 있는 걸 환란 통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생기기 전에 예수님께서 호령과 함께 천사장의 음성과 함께 내려오셔서 우리를 채워서 올라가시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믿으면 그걸 우리가 환란 전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장로교회가 가장 먼저 들어와서, 그래서 장로교가 이 터를 잡다 보니까 장로교의 잘못된 그런 교리들이 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 이제 들어가고, 그게 지금 100년 동안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환란기를 거쳐야 된다 해서 환란 통과서를 믿고 있어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환란 통과를 가르치고, 환란을 통과해서 이 극심한 시험을 인내로 다 끝까지 참아야 그래야 우리가 휴거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란 전 휴거의 복된 소망,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환란 전 휴거의 복된 소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환란 전 휴거의 복된 소망. 네, 그래서 이 7년 환란기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던 그 사람들의 그 혼과 함께 공중에 내려오시고, 그 앞에 이 사람들의 몸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후련히 몸이 변화가 돼서 올라가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환란 전 휴거의 복된 소망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셨는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는 이 일곱 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일곱 개의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2장과 3장에 일곱 개의 그런 교회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고, 그 교회 바로 전에 나오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제 이 안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여러 일곱 개의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창립하신 그 이후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여러 교회들을 예표로 해서 보여주는 여러 형태의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예표로 보시면 무난한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필라델피아. 여러분 지금 저기 뉴욕이라고 하는 그 도시 밑에 가면은 옛날에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형성이 될 때 한때 미국의 수도로 했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도시를 아실 거예요. 필라델피아.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개역 성경에는 빌라델비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는 두 교회가 나와요. 어느 교회하고 어느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죠?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이 두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듣지 않는 그런 모범된 교회로 지금 나옵니다. 필라델피아는 뜻이 형제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필라델피아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이와 같은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루디아 왕국 시대에 칼라테부스라는 이름의 도시로 이 필라델피아가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죠? 이 일곱 교회가 지금의 어느 나라에 이 일곱 교회가 있죠? 지금 우리하고 형제 국가라고 하는 어디예요? 터키 아시죠? 예, 터키. 이 터키에 일곱 개의 그 도시가 있었고 그 도시에 일곱 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없는 그러한 그 지명이 아니고 역사 속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소아시아 지방에 거의 한 중심부에 여기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그 일곱 교회는 이 소아시아 지방이 있어요. 지금 터키가 있는데 에베소가 이 터키의 서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그다음에 그다음에 가서 보면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다음에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에서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 안에 일곱 개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다음에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도시에서 북쪽으로 동쪽으로 약 130km 정도에 위치한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그 소아시아의 중앙부에 위치한 그와 같은 도시가 이제 필라델피아예요. 근데 지금은 필라델피아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예수님 오시기 17년 전에 또 예수님 오시기 23년 전에 그 지역에 커다란 지진이 발생해갖고 그래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도시가 완전히 소멸이 돼서 지금은 그 도시의 흔적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역사의 문헌 속에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도시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일곱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이런 존재다 해서 그 교회에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교회의 형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교회의 상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맨 끝에는 예외가 없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도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맨 끝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아니고 어디요? 교회들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서 여기 일곱 개의 이 교회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다 그 당시 그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진행이 되어 나오는 미국에 있는 교회든 한국에 있는 교회든 중국에 있는 교회든 이 모든 교회가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살펴보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3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오시냐 하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진실한 자다. 나는 다윗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그 무슨 얘기라 그랬어요? 예, 이 사람들과는 이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종류가 같아요. 다 죽어요. 맞습니까? 다 병들어요. 다 죽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 앞에 오면 꼼짝 못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 창조자, 저와 여러분 창조물 아주 급이 다르고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나는 너희하고는 급이 다르고 격이 다른 존재다. 그걸 지금 거룩하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진실한 자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내가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든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든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든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든 휴거에 대해 이야기하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이야기하든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다.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열면 그것을 닫을 자가 아무도 없고 내가 닫으면 그것을 열 자가 아무도 없다. 지금 그래서 여기도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다윗의 열쇠, 다윗의 왕국을 다스릴 그와 같은 분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지금 여기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열고 닫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꽉 손에 쥐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옥과 사망과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까지도 예수님이 나중에 불호수에 쑥 집어넣고 잠궈놓으면 나오질 못해요. 한번 예수님이 잠궈놓으면 그걸 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고 난 다음에 8절에 가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하면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내용이 여기 8절, 9절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열쇠를 들고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놨으니까 아무도 그걸 닫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필라델피아가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에 거의 지금 중심부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 필라델피아가 중심부니까 여러 지역에서 물건이 오고 가고 사람이 오고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가운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이 문을 활짝 열어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이걸 닫지 못한다 해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 있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의 전진기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할 때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사랑침례교회가 여기 부천 송내 지역에 위치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침례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가게 될 때 전도지를 들고 전단지를 들고 CD를 들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예수님이 이런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열린 문을 가진 그와 같은 교회다. 성경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여도다.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성도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적다는 얘기입니까? 성도가 적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 부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이 교회에 많다는 겁니다. 사람의 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로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아무도 열지 못할 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내 문을 닫지 못한다. 내가 내 적은 힘을 가지고도 뭘 지켰다 그럽니까?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보존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 말씀을 번역하고 출간하고 알리고 하는 그런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힘은 적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열린 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은 힘을 가지고 먼저 뭐를 했다 그래요?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 말들을 지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말들을 지켜라.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단어들, 이 단어들 하나하나 지키고 그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표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힘은 약하고 돈은 많지 않고 성도들의 수는 많지 않았지만, 교회 예배당은 형편없었지만 무엇을 지켰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말 그대로 말씀 자체를 지키고 말씀 자체를 행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었다고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면서 결국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여기 가서 보니까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면서도, 그렇죠?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교회에 와서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자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굴복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신약과 구약을 섞어서 짬뽕으로 만들어 놔서, 그래서 은혜와 행위를 둘을 믹스를 시켜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지금 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다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그 그림자는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행세를 하려고 그러고, 구약시대에 있는 뭔가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러고,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이 앞에 있는 이걸 제단이라고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구약시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한 시간도 그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그 말씀해 주시고, 결국은 그들이 와서 내 앞에서, 예, 내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게 그렇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중에 와서는 그 사람들이 내 발밑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서, 그때 가서야 비로소 그 사람들이, 아, 정말 예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면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대한 그런 말씀이 이제 10장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10장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쉬운 일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는 걸 어렵게 만들면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구원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그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내 자신을 희생해야 돼요. 내 자신을 눌러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건 어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기 가서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해주겠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시험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면,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간단한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시간이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그 기간을 무슨 기라 그랬어요? 그 환란기란 말이에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하게 돼서 사람들을 시험하는 그런 기간이 앞으로 오게 되는데,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은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 안 들어간다는 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으로 지금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환난 전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 I also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keep from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거기 나와요.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한번 손 들어봐요. 오늘 졸지 말고 들으라고 얘기는 중고등학교 아이들 한번 손 들어봐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keep from이란 단어 쓰고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prevent from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학교 가면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죠. 예, keep from은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뜻이에요. 하지 못하게 막는다. I kept him from going 그렇게 얘기하면 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런 뜻이에요. 가는 것을 지켰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keep하고 from은 두 개가 같이 합쳐져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이해해갖고 환란기 속에 쑥 들어간 상태에서 그 안에서 지켜준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아주 잘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단어는 에시 아니에요. 에시 아니에요. 인이 아닙니다. from이에요. from. from은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잘라내. 하나님이 잘라내서 그 시험의 시간이 오게 될 때 그 시험의 시간에서 잘라내서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가서 보면 앞으로 어떤 때가 임하느냐. 온 세상에 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가 임한다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 세상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 시간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 오냐 하면 요한 계시록으로 보면 4장부터 19장까지 오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가 온 세상에 임해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그런 때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 즉 나도 너를 지켜서 온 세상에 임해서 사람들을 시험하는 그 무서운 때, 그 무서운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때를 성경은 7년 환란기라고 얘기하고 온 세상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그와 같은 엄청난 무서움이 발생하는 그런 때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가서 보시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근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기를 갈고 하나 죽음이 생기지 않는 죽고 싶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죽기를 간구하는 죽음이 찾아오질 않아요. 죽을 수가 없는 때가 와요. 너무나 무서운 때가. 그 다음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생기고 천재지변이 생기고 하늘에 있는 별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갈라지거나 어떤 변화가 생겨서 그래서 엄청나게 뜨거운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고 바다에 많은 또 강에 많은 그런 물들이 피로 변하게 되고 또 심지어 여기 계시록 9장에 가서 보면 무적행 속에 있는 이 마귀들이 지금 무적행 속에 갇혀 있는데 이 마귀들이 노임을 받아가고 이 땅에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직접 달라붙어서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정말 지금까지 지난 한 6천 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한 번도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와 같이 무서운 때가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임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또 누가 이 땅에 오느냐 하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탄 마귀의 앞잡이가 이 땅에 와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이마에나 오른손에 그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 심지어 먹는 것도 사지 못하고 쫓겨다니면서 순교당해야만 구원받는 이와 같이 어려운 때가 이 7년 동안 이 땅에 임하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준 지옥이다 그 얘기입니다. 마귀들이 나와서 날뛰는 그런 세상이에요. 하늘에 별들이 흔들려요. 땅에 지진이 발생하고 기근이 발생하고 정말 지금까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준 지옥의 상태가 이 땅에 7년 동안 지속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지금 뭐라 그래요? 교회에 속한 자들, 인내의 말을 지킨 이 사람들은 그 시험의 기간을 통과한다 그럽니까? 아니면 면하게 해준다 그래요?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서 잘라내갖고 잘라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라내요?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잘라내서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딱 잘라내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임하는 이와 같은 일이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이에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의 유대인들 위해서 쓴 책엔 특별히 이 기간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당하게 될 그런 엄청난 것 같은 시험의 때로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와 같은 엄청난 환란의 때가 유대인들에게 임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 때에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내 백성의 자손은 유대인들이에요, 이로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유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이스라엘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께서 예레미야 30장에 가서 보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예레미야 대언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30장 7절에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난이 오느냐 6절에 가서 보니까 남자가 아이를 베어 산 거를 겪느냐 하고 묻고 또 알아봐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것이 여인이 아기 낳을 때 그 진통하는 것이 가장 아프다 그래요. 근데 이때 고통이 어느 정도 아프냐면 남자가 고통을 받는데 여인이 아기 낳을 때 그 진통할 때 그 고통을 받는 것 같이 그런 고통을 받는 때가 이 땅에 임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무서운 때가 이 땅에 7년 동안 지속이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스가랴서 13장, 12장, 13장, 14장을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메시아라고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는데 듣지 아니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에게 보낸 모든 대언자들을 핍박하는 자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내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이 고난을 통해서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때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14장 4절에 가서 보면 맨 마지막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올리브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이렇게 임하는 이와 같은 그 기간을 하나님의 진노의 때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영어로는 wrath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화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화내세요. 싫어하십니다. 그거는 화를 낸다, 싫어한다, 불쾌히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 용어로 wrath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진노라고 할 때는 진노는 딱 한 번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을 향해서 부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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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가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참으심이 끊어지게 될 때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부어지는 그때를 가리켜서 진노의 시간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까 4장에서 부활과 휴거 말씀을 다 읽었죠. 그 읽은 다음에 5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냐. 이런 데 나오는 구원은 어디서 구원 받는 거예요? 이건 죄에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구원 받는 거예요? 진노에서 구원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진노에서 구원 받는 거예요. 이건 죄에서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4장 5장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를 면하게 해주신다면 그게 구원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더 쉽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에 나오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게 될 때 홀연히 우리 몸이 변해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몸이 변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환난전 휴거라고 하는 이런 복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환난기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동안에 하늘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를 데리고 가서 뭐가 열려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린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부활받고 그 다음에 휴거를 받은 다음에 첫 번째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믿은 사람이라도 믿은 이후에 주님께 행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회개보고를 하고, 그래서 상급의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을 통과한 이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과 이제 우리가 결합을 하는, 그래서 이 혼인 만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랑과 신부다. 이 남자도 다 신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신랑과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결혼할 거예요. 결혼하러 가는데 신부 반쪽만 데리고 온 사람이 있어요? 신부가 좀 이렇게 흠이 있어서 반쪽만 데리고 와서 여러분 결혼식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 잘생겼든 못생겼든 어떻게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날은 결혼식 하는 날은 신부가 와야 결혼이 되지, 신부가 반쪽만 오면 결혼이 됩니까 안 됩니까? 99%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 안 돼요? 99.9%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돼요? 100% 와야 결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분 휴거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면 순식간에 다 올라가요. 올라간 이후에 뭘 거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예수님을 향한 그런 행위를 많이 한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겨우 불에서 구원받듯이 불타듯이 겨우 몸만 구원받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서 생긴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다 올라가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거 어디에만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잠잘 때 오시면 어떻게 해요? 괜찮을까요? 예, 운전할 때 오시면 괜찮아요? 예, 설거지 할 때 오시면 괜찮습니까? 예, 비행기 타고 갈 때 오시면 괜찮아요? 자동차 타고 갈 때 오시면 괜찮습니까? 미국에 있으면 괜찮습니까? 예, 한국은 어때요? 아무 데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느 때 있어도 상관없어요. 잠 주무셔도 상관없어요. 어디 안에만 들어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만 들어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만 들어있어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하는 신원이 확실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산으로 도망갈 필요 없습니다. 무슨 산으로 도망을 가요? 다 잡으러 올 텐데 무슨 산으로 도망가요? 예수님이 데리고 가면 끝나지. 믿습니까? 이 환난전 휴거를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해서 또 이기는 자를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교회 와서 목사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고 일주일 내내 예배 참석해야 된다 그러고 밤마다 세마포 옷 입고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해서 이 이기는 자 이걸 가지고 성도들을 울고 먹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그럼 요한 1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럼 이긴 자가 누구냐? 요한 1서 5장 3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누가 이기는 자인가? 똑같이 사도 요한이 정의를 내렸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4절 읽겠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매일 가서 교회 가서 살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목사 말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건 다 이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다시 난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 믿음이 이기는 거지 무슨 행위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행위로, 행위처럼 보이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 행위처럼 보이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온 그 행위로 다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내가 무언가를 더해갖고 구원을 받을 줄로 착각을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내가 무언가를 숨어다니고 밭 일구고 도망다니고 열심히 해갖고 지하 굴파고 해서 그 은혜에다가 내 거 행위를 더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더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다 우리가 뭘 더합니까? 다 지저분한 누더기, 걸레 조각에 우리의 의인은 우리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에게 더하면 하나님께 더러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거기다 뭘 더하고 도망다니고 내 거를 더해갖고 내가 완벽하게 돼서 예수님이 나를 끌어올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특별히 환난을 다 통과하게 되면 7년 동안 환난을 다 통과하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순식간에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천년왕국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럼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믿지 않는 자들은 싹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만 올라가요? 믿는 자만 올라가죠. 7년 다 통과했다 그러면 그럼 이 땅에 사람이 살아남습니까? 안 살아남습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기 낳을 수 있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 몸이 변해서 올라가면 아기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아기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좀 어려우시죠? 네. 다시 잠깐 설명할게요. 7년 예수님이 환란기가 생기기 전에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시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이 7년 이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은 싹 해서 지옥불 속에 집어넣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긴 누구가 남아요? 믿는 자, 영존하는 생명을 갖는 그 사람만 남아서 어디를 들어가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맨 끝에 예수님이 오시면 7년을 다 통과했어요. 예수님이 쑥 내려와요. 그럼 악한 자는 다 죽여요. 맞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몸 변해서 영화로운 몸이 되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안 남으면 천년왕국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5절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결혼식 갔다 오는 거다 내가.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40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런 문맥이죠. 맞죠? 근데 어느 사람처럼 재림하느냐. 36절에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어디서 돌아올 때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린 사람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혼인 만찬 다 끝내고 돌아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휴고 시켜서 심판석 통과하고 그 사람들과 혼인 만찬 끝내고 어떻게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돌아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난 통과 같은 이런 것은 거짓 교리예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 가서 보세요. 자기의가 상당히 강해요. 내가 뭘 좀 해서 하나님께 뭘 좀 해야 되겠다. 무슨 강원도로 도망을 가고 그래. 그게 될 일이에요. 그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7년 환난기가 지옥이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도 할 수 없어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해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당신은 가고 우리는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가십시오.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함께 내려오게 될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그래서 이 온 세상에 임하는 이 두렵고 무서운 이런 시간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갈라져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을 성경은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이기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난 모든 사람은 다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온 세상임에서 세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기간에서 뚝 잘라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시간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저 복된 소망이 뭐예요? 휴거예요. 예수님의 나타나심, 그건 7년 이후에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7년 환란기에 쑥 들어가는 게 복된 소망입니까? 그 엄청나게 복된 일입니까? 예, 그 지옥에 들어간 여러분은 그 복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으니 그 진노에서 구원받도록 정하셨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어떻게 하겠대? 이 온 세상에 임하는 이 시험에 따라부터 너를 잘라내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있으면 이중 안전을 얻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 이거야. 뭐야?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실 때 그 몸 먼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남아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7년 환란기 같은 거, 요한계시록 6장에서 9장에 있는 거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왜 기록이 돼 있냐? 이 안에 살면서 이 안에 닥치는 일들을 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6장에서 19장 말씀도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7년 환란기의 지옥 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만 있기만 하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워있든지 잠자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면 저 복된 소망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의 맨 끝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환난 전 휴거의 복된 소망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포함해서 세 주 동안 부활에 대해서, 또 부활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휴거에 대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으신 분 있으세요? 아우, 나는 구원이 아직 뭔지 긴가민가 모르겠다. 오늘 밤 죽으면 내 운명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난 그걸 잘 모르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부끄러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고 그리고 저를 만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를 만나세요. 나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뭔지 제가 알기를 원하니 제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배당 문턱 떠날 때 내가 구원받고 떠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에 기도드리고, 성경 말씀을 펴서 제가 전달해 드릴 때 한번 그것이 그런가 아니 그런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오늘 예배당 문턱을 떠나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아름다운 일이 발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